예,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다섯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곱 개의 교회 가운데 반복되는 구조가 있는데 강의 안에 드린 대로 네 가지예요. 예수님의 명칭이 있었고 그 교회를 향한 칭찬, 그다음 그 교회를 향한 책망과 권면 같이 나오고, 그다음 이기는 자를 향한 상급, 이 구조를 버가모 교회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뭐 버가모 교회 하면 유명하죠. 아주 천연의 요새가 있어서 아주 큰 건축 양식이 있었고, 무엇보다 황제 숭배, 아우구스투누스라는 황제 숭배를 위하여 첫 번째로 황제를 신으로 승격하는 그 뭐랄까요, 이 신격화 그 건물을 먼저 세워 헌당한 나라, 헌당한 지역이 버가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명칭을 좀 보면 3번에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신 이의 모습으로, 요한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섬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모습 그대로가 그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형상 그대로 모습입니다. 핵심 구절이 될 것이에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명칭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칭찬.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곱 교회들은 에서 빌라스 그 일곱 교회들은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달랐죠. 다 달라서 누구 하나 똑같이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교회들이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저녁 내내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이게 학교에서 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계속 공부합니다.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각 교회 처한 상황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정말 지역마다 특색마다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 다 다르죠. 그 누구도 같은 상황 가운데 목회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너희가 처한 어디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나는 너희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현재 만족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두셨는가? 나를 왜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버가모 교회의 위치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아노라, 그것은 곧 사탄의 권좌이니라, 사탄의 그 헤드쿼터 같은 사탄의 아주 그냥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에 버가모를 두셨습니다. 서머나는 가장 궁핍하고 환란이 많았던 것이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이 버가모 교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힘듦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형편이 아닐 수 없었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유독 남들에게는 다 쉬운 것 같은데 나한테만 너무 그 일이 어려운 것들, 나에게 부여된 내 삶의 자리가 가시밭길 같고 너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같고 믿음의 전쟁터와 같은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버가모 교회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은 나는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안다. 여러분, 일곱 교회에 나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곱 개 모두 나와요. 그래서 이기는 자의 축복이기도 한데 또 다른 건 뭐냐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궁핍함을 아노니 실상은 궁핍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라,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를 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16편 6절 말씀이에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 기업이 아름답도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구역을 주셨는데 대충 그냥 막 뚝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 믿음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환난과 전쟁과 어려움일지라도 그냥 나를 툭 던져놓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가 어디 있는지 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업은 줄로 재어진 곳이다. 제가 양복이 뭐 제 작업복 아닙니까? 양복 많이 입는데 딱 한번 맞춤복 입어봤어요. 결혼할 때 어깨 팔 길이가 똑같지 않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맞춤복을 입었을 때 딱 내 옷 같은, 그렇죠? 어떤 정형화된 옷에 내가 날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이 아름답다. 우리는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우연히 정말 그냥 아주 가끔씩 남편이 알아주면 위로가, 사람이 알아줘도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하시죠. 너의 고달픈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이 아신다 하시니 다른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위로가 되는 복된 저녁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주님의 칭찬은 그 어려움 중에도 너가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 중에도 너가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믿음 주시려고. 여러분 저는 이제 담임 목사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보다는 위급한 소식, 아주 어려운 소식, 그런 소식을 더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도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는 가정도 있어요. 아니 또 그렇게 된 거야? 이제 막 벗어났는데 또 그렇게 되셨어? 어떤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를 때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굳은 심리가 정치없이 흔들 때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너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내가 일곱 별의 사자들을 꽉 붙들고 있으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다 주님 제 힘으로 못합니다. 이제 내가 이것도 이겨보려고 애썼고 기뻐하려고도 애써봤고 그냥 뭐 감사하려고도 애써봤고 애씀까지도 다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다 이제 항복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손을 피는 거죠. 주님께 다 맡길 때 아 하늘로부터 오는 힘, 세상이 알 수 없는, 이것이 감추어진 만나인데 나중에 얘기할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힘을 빼는 것. 결국은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다 힘을 빼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것만큼만 내가 살고 누리겠다는 뜻으로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러한 칭찬 있는 성도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본문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발람의 교훈은 따르는 자가 있도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 또 니골라 당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게 뭔가?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아주 긴 장수를 좀 할애하여서 이 발람의 사건이 뭐지? 22, 23, 24, 사실 25장도 그렇고 맨 마지막 31장도 그렇습니다. 정작 다섯 장에 거쳐서 한 사건을 깊게 보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람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간 광야 방향을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직제 그 경계에 있었던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모압 땅. 모압 땅을 딱 지나가려고 했는데 모압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종용해 가지고 그가 이렇게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양에서 저주케 하기 위해서 그를 매수한 겁니다. 그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이에요. 발락 왕, 발람 선지자. 발락과 발람. 그래서 모압 왕은 사신을 발람에게 보내서 이래저래해서 좀 저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발람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밖에 할지 못한다. 여러분이 금과 은을 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전하는 것이 나의 본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발락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더 고위 관직이 수레에 금은을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와서 좀 저주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은금 싸운 거 다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고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모르니까 하루를 유숙하고 내일 떠나십시오.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내가 내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2장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원한 이렇게 왔으면 같이 가라. 그런데 내가 하는 말만 해야 된다. 내 말만 순종해야 된다.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하실 때 갑시다 라고 딱 이제 쫓아나가는 중간에 그 유명한 당나귀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나귀. 당나귀 앞에 딱 있어가지고 그냥 뭐 간다 못 간다 왜 안 가냐 막 당나귀가 막 버티다가 그냥 막 끌고 가다가 그냥 그 천사의 칼끝 앞에서 그러니까 당나귀는 꼬꾸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막 흥분해서 지팡이로 막 때리기 시작하는 얼마나 맞았는지 당나귀가 막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하는데 당나귀가 발람에게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인의 말에 어긴 적이 있어요. 내가 어디 천사가 길을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 발람이 너무 흥분해서 말하는데도 뭐 감동이 없어요. 계속 막 때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눈을 탁 열어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 앞에 탁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수기 22장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는 중에 한 번 더 막으시면서 너 안에 사악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발람이 그럼 가지 말까요? 그러니까 가라 그 대신 내가 이른 말만 해라. 민수기 22장 35절 다시 얘기하면 말해줄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국경지대까지 가니까 국경지대까지 발락왕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극진히 환대한 다음에 발락과 발람의 대화 22장 37절 38절에 보시면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슨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멋지죠 선지자가. 그리고 세 번 저주해 주십시오라는데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주해 주십시오라는데 또 축복해요. 세 번째 또 축복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은금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말씀대로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돌아간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미스테리죠 여러분. 발람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가라는 대로 해서 갔고 저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축복만 한 자 선지자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숫송아지 일곱과 수장 일곱 마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여기서 제사 드리고 여기서 제사드리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돌아갔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결과, 발람 선지자가 왔다 간 그 다음의 결과가 민수기 25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발람이 왔다 간 이후로 모압 여인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여호와께 진노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연병이 돌았고 2만 4천 명이 남자만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큰 손실을 경험받게 됩니다. 여러분, 모압의 왕의 바람대로 어떻게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 손실을 얻게 되었을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어떻게 유혹했을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길 잘 가다가 왜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고 파멸을 불러놓게 하는 이 계획과 이 사악한 꾀는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 누가 그 앞에 걸림돌을 둔 것인가요?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발람의 꾀였습니다. 발람이 꾀를 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이 넌지시 알려줬어요. 여기서 저주한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은 그렇게 무너지는 게 아니야. 외부에서 저주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넘어져야 돼. 그 꾀를 넌지시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정말 두려운 거, 정말 두려운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발람 선지자의 모습에서 드러난 모습에서는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죄는 교묘한 것이었어요. 드러난 모습만 보면 어디 가든지 좋은 선지자라 박수 받았을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저주를 받고 축복의 말들이 흘러나왔고 가는 곳곳마다 수량 일곱 마디, 염소 일곱 마디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참 신실한 선지자다라고 박수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죄는 드러난 죄가 아니었습니다. 교묘히 감춰진 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악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빼들고 그 앞에 딱 서 있었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 그가 막고자 했던 것은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은밀한 죄악을 주께서 아시고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밀한 죄악에 넘어진 자. 여러분, 선택훈련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밤낮 가야 되나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가랬잖아요. 말랬잖아요. 그래서 갈까요 말까요? 우리 온 정신이 쓰여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거 안 가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사악한 것이 있다. 은밀하고 교묘한 죄. 여러분, 그 은밀한 죄가 뭐였을까요? 주님이 보았던 그 사악한 죄. 여러분, 성경을 해석합니다. 베드로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발람의 길이 뭐죠? 발람의 교훈이죠.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가, 불의의 삯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그의 중심으로부터 흔들렸고 바른 길에서 미혹되어 떠나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손에 검을 들고 그 발람 선지자 앞에 서셨습니다. 그렇게 서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동일한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손에 칼을 들고 교회 앞에 서신 겁니다. 여러분, 이 검이 어떤 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검, 너의 깊은 생각까지도, 감추었던 뜻까지도, 내 마음의 깊은 동기까지도 판단하시는 그 입의 검, 그 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다 속일 수 있어도 여기저기 다 좋은 사역자, 직분자, 목회자라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의 칼끝 앞에서 괜찮으신지. 제가 뭐 발람 전문가입니다. 하도 연구를 많이 해서.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다 조각조각 모아보면 하나의 스토리가 연결됩니다. 그의 최후를 여호수아 13장 22절이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던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그의 인생의 끝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선지자로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점술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그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까? 어디서부터 바른 길로부터 떠나 점술가로 인생을 마무리하게끔 그 종을 이끌어간 것입니까? 이 발람이 여러분, 유다서에도 나와요. 유다서에 보니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렇게 나와요. 가인, 발람, 고라. 고라는 그 교만하여서 모세에게 그 언약궤를 들었던 자죠. 이 세 명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러분, 발람과 같은 마음은 요란하게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가만히, 은밀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은밀히 들어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꾀를 내어서 걸림돌을 두어서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유익을 위하여 교묘히 자라난 죄, 가만히 들어온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에 손에 검을 들고 나타나셨잖아요. 야, 드디어 버가모 교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검을 들고 저 사단의 권자, 저 원수와 같은 사단을 깨부시겠구나. 드디어 저 손을 향하여 이 사탄의 권자와 같은 저 황제 숭배,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칼끝이 거기 있어서 승리의 이야기를 하겠구나라고 했는데, 웬걸 그 칼은 사탄의 권자를 향한 칼이 아니었어요. 그 칼은 버가모 교회를 향한 칼이었습니다. 날성 검 앞에 선 버가모 교회, 내가 교회와 싸우겠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가 튀르키예의 재난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난민도 있고 여러 뭐 전염병도 다 뒤로, 무너진 한국교회 다음 세대 뭐 동성애 뭐 다 뒤로 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마주하고 서 있는 그 칼끝 앞에서 나는 괜찮은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는 이 성경의 통일성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어땠는지 새벽 미명에 아무도 몰래 혼자 언덕에 올라가 여리고성을 탁 내려다보는 여호수아 5장에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마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칼끝이. 여호수아 깜짝 놀랐습니다.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우리 편이냐 적들을 위하느냐. 그 군대 장관을 보고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을 위한 건 나를 칼끝이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자의 칼끝은 여리고를 향해 있지 아니하고 나의 심령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여리고가 문제이고 우리에게는 그 여리고가 해결해야 될, 어떻게든 넘어가야 될 어떤 삶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사실 그 강해 보인 여리고는 함성만 불어도 무너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부담도 아닌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일들. 주님의 관심과 부담은 여호수아 내면에 있는 그의 두려움, 말씀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해야 하는데 치우친 마음, 세상과 타협보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칼끝은 언제나 그의 종들에게 대하여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신 주님.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뭐 결단하라, 노력해라, 다시 힘을 내라라고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정말 내 내면의 깊은 마음과 뜻과 동기까지도 쪼개어 보신 하나님의 칼끝 앞에 하나님 나에게 정결한 마음 주시도록,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주님, 내 스스로 정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순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순전한 심령, 깨끗한 심령, 어느새 가라지와 같이 뿌려놓은 사탄의 씨앗처럼 가만히 들어온 나의 마음들을 주 앞에 회개하는 것. 여러분, 회개는 감정 처리가 아니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회개의 마지막은 우리의 어떤 결단과 마주하고 있죠. 여러분, 회개의 끝에 이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결단이 회개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제가 뭐 흰 돌은 뭔지 모르겠어요. 김인돌 집사님은 알아요, 제가. 근데 흰 돌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감추어진 만나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의의 싹을 다 그냥 벗어버리고 하나님 감추어진 만나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비밀스러운 지식이죠.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났습니까? 감추어진 만나 먹고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감추어진 만나 때문에 살았습니다. 감추어진 은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주님께서 감추어주신 그 공급과 은혜, 그거 하나,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 인생에 그것을 고백하며 산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제가 누리고 주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를 힘을 삼아 그것을 동력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한다면 어떤 불의의 싹도 어떠한 가만히 돌아온 마음도 감추어진 은혜만 의지하여 주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공급으로 내가 고든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의 떡이 아닌 감추어진 떡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신 만큼만 살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회개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 주소서, 정직한 마음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기도가 될 것이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